우리는 계속되는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7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인 이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지만 그러나 실상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라는 것을 그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배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항상 그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아주 중요한 요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와 같은 생각들과 태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제일 먼저 누구를 이야기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성전이 없던 그 갈대아 우르 이방의 땅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성전에 대하여서 맹목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는 요셉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요셉의 생애를 이야기하는데 이 요셉의 생애는 마치 그리스도의 생애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배척하고 종으로 팔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너희들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척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데반은 세 번째 인물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인물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모세입니다. 그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의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는 그의 설교에서 모세를 가장 길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 스데반이 모세를 이렇게 길게 거론하고 있을까? 모세의 생애에 대하여서 또 모세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모세에 대하여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에 대해서 그가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가장 먼저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적인 전통과 정체성은 이 모세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의 모든 생각과 종교적인 삶과 그리고 일반적인 그 모든 삶의 규칙들이 이 모세가 준 율법으로부터 그들의 삶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자랑하는 이 모세에 대하여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그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고 그들이 결코 지금 모세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모세에게 대하여서 그들이 가져야 할 존경과 순종을 보인 적이 없는 이 패역한 그런 태도를 보였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현재 이 산헤드린 공회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였고 그리고 스데반을 지금 정죄하려고 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주신 이 율법과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스데반의 설교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 가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들은 여기에서 스데반이 이 불신앙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자랑하였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를 오해하였고 역사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의 교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는데, 저는 이 모세의 교훈에 대하여서 두 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는 이 스데반의 논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스데반이 모세를 통하여서 전하는 복음과 이스라엘의 반응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즉, 모세를 통하여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그의 생애가 주는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모세의 생애를 세 단계로 나눈 것은 제가 나눈 것이 아니고 스데반이 그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어떻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가 태어나서 나이 40이 될 때까지 그의 삶은 죽음에서 건진받아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모든 이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모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의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동족을 살피려고 하다가 그가 살인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서 도망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의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디안에서 40년의 모세의 삶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름도 없고 소식도 없고 아무런 한 일도 없는 그냥 그저 목동으로서 40년 동안 양과 소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살았던 40년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그가 그때부터 1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이 모세의 간단한 생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생애를 이 세 단계로 나누면서 이 모세의 각자의 생애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오늘 우리 다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모세의 40년, 그것은 죽음에서 건진받는 삶이었습니다. 모세의 첫 40년의 생애는 죽음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은 모세가 태어난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고난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을 때에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한 시기가 400년이었는데 그들의 숫자가 서서히 이렇게 증가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여서 그 인구가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간섭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왜 바로가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서서히 그들의 그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다면 그것이 뭐 특별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가운데 그냥 살고 있는 그런 좀 특이한 민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급격하게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질 때에 그것이 이 바로인 애굽의 지도자인 바로에게 근심거리가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줄이려고 노력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산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아기를 다 낳는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축복하셨고, 그리고 이 민족이 아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의 번성은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하여 아주 잔혹한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이래도 저래도 그들을 줄일 수 없으니까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물에 던져 죽이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번성이 그들에게 고난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세의 인생의 위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라고 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인생의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왕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지 못하는 이라는 이 말은 요셉이 행한 일을 모르고 감사하는 것을 몰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왕이 요셉의 삶에 있었던 비밀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는 자신들 가운데 있는 이 히브리인, 가장 비옥한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와서 살게 되었는가 그는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왜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려고 했다면 그는 자신들의 선조, 조상들, 400년 전에 있었던 그 기근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온 세상이 애굽이 자신들의 왕조가 멸망하게 될 그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건짐을 받았고,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이 바로 자기 나라를 구원한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바로는 절대로 이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민족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가? 그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석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번성하고 비옥한 땅에 살 때에 그들이 애굽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가서도 항상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에 그 고기 가마에서 먹던 고기, 애굽에서 먹던 파와 양파,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항상 애굽을 그들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번성하여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생각을 그들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직접적인 동기는 바로 이 바로의 무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은 그 마음이 어리석고 굳어서 굳이 자신들의 조상의 역사를 알려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 히브리인들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 그가 굳이 그것을 알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통치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왕국의 위기와 영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는 작심하고 그런 의문을 마음에서 지워버린 결과 지금 당장 자신의 통치에서 위협으로 간주되는 그들을 약화시키기 위하여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로의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사소한 일들에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맛있는 것이 있고 어디에 여행 가면 좋고 뭐 뭘 하면 좋고 어떤 물건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막 온갖 시간과 정열을 기울여서 인터넷을 뒤지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고 거기에 매어 달립니다.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불행하게도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우리의 영혼에 관계된 것,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반대와 핍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으며 장차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도무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바로와 같이 일부러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 자기의 마음이 힘들고 자기의 영혼이 괴롭고 자기의 삶에 그것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바로의 어리석음이 이 세상,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평안을 위하여, 즉 육신적인 삶, 죄악된 삶을 그대로 품고 가지고 있기 위하여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영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거기에서 돌이켜서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 모든 교훈에 대해서 귀를 막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는 그 때를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그 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아기를 보냈는데 그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아무리 자신의 지혜와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손안에 있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서 살려고 하는 인생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잊어버리려고 알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그 왕국이 멸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간 후에 이 왕조가 급격히 쇠퇴하였고 멸망했다는 것을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고난의 시기에 죽음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처지, 그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 죽음의 땅에서 모세를 건져내었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기 위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났고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땅에서 죽음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죄의 저주 아래에서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가 아닙니까? 모세가 처한 이 삶의 형편이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죽을 운명의 인생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초기 40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놀랍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무지한 인생도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펴볼 때에 우리들은 거기에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자기의 힘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때라야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이 초기 40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눈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모세의 두 번째 40년 인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두 번째 인생은 인간의 모든 모략이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사람의 모든 학문과 행사, 말에 능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있다면 이 모세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그저 종으로서 매일매일 흙으로 벽돌이나 찍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세계 최대의 강국, 이 바로의 궁정에서 모든 학문을 배우게 하고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곧 지도자로서, 제왕으로서 리더십을 배웠고 능히 그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인간적인 능력을 그가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를 빼고서 이스라엘 지도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어서 자기의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가 자기의 형제들을 외면하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의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그의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며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그리고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단지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기만 생각했다면 이 바로의 왕궁에서 누구보다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쾌락과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기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고난받는 자기의 동족을 보면서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보려는 그런 자기의식이 분명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세의 계획이 두 가지 면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그는 자기가 이렇게 뛰어난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동족을 돌아본다면 그러면 자기의 동족이 그를 환영하면서 그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이성적인 사고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동족이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그의 형제 히브리인들은 그의 지도를 받기에는 너무나 종살이로서 그대의 민족적인 의식이 불확실하였고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애굽의 왕자의 소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동족을 위하여 살인할 한 그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단지 그를 자신들을 압제할 애굽인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약속도 잊어버렸고 자신들을 도울 자가 나타나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자들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생각이 실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착각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열정과 노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들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자기 이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간적인 노력은 철저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생각하는 데까지 자라나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인간적인 계산과 확신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교만해졌을 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이스라엘의 무지와 불신앙 그리고 모세의 영적인 빈약함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노력은 철저하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였지만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피상적이었고 그의 소망은 허무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그의 결단은 위대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인간의 모든 계획이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으면 그는 자기의 인간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삶에 나타난 역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가 아무리 좋고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앞서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기에, 우리의 생각에는 좀 마음에 답답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자신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조급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뜻이 서도록 버려두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떠오르기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오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에게는 그것이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또 다른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까지 그는 아주 무료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겨운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의지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지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40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이 모세의 두 번째 시기에 있었던 40년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에 이른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40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생각으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예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모세의 세 번째 40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모세의 세 번째 40년은 구원자로서 세움받는 삶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세 번째 40년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두 번째 40년의 삶이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의 삶이 끝나가는 그 시기에 그는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마지막 세 번째 40년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의 전환이 찾아왔습니다. 29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 아들 둘을 낳은 게 그가 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때가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의 솟는 것은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운 마음을 내가 정녕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40년 전에 그가 이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때에는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기가 애써 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생각도 사라지고 히브리 민족에 대한 마음도 다 사그라들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미디안의 목동으로서 그저 하루하루 양들이 뒤만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비로소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때에 자기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조상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의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의 새로운 삶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내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아무리 젊고 힘이 있고 의욕이 있어도 결코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될 수 없고 구원자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족에게 배척받고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동족과 바로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을 징벌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배역하는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실패와 성공이 자신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게 된다면 우리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들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 모세의 두 번째 40년의 삶과 같이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은 참으로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조상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실 때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는 산헤드린 공회에 이 유대인들은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딱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거룩한 곳은 바로 성전이 있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저 갈대아에 살고 있고 로마에 살고 있고 애굽에 살고 있어도 거룩한 곳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신의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깥에도 거룩한 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거룩한 땅이며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셨고 광야에서도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곳을 거룩한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산헤드린에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과 전통을 넘어서 있는 분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사고는 다시금 이 성경을 보고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생각과 성경에 대한 억지스러운 무지는 깨트려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은 확신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든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전통과 성전과 형식에 갇혀있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만 하나님 앞에 서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이 완고한 생각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일터에서 일을 하든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생생한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한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고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모든 역사를 자신의 뜻 안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만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길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그 계획이 아무리 선하고 좋아 보여도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항상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함께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말씀을 붙들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